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속죄와 생명의 길에 대한 창세기의 초기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은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 우리 목사님이 읽으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둔 것이 성소의 원초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 성경과 예언이라는 총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성경 예언의 배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꽤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서 오히려 애청자들에게 복잡하게 느끼도록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부터 구원에 대한 예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3장에 원초적 성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아마 말씀 끝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훗날 제사 제도에 나타난 사실에 의해서 이 말씀을 조명하면 아담이 짐승을 죽였을 것입니다. 제사 제도에서 희생의 짐승을 잡는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거든요. 레위기 4장을 읽으면 이 사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한 여자의 후손이 이와 같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죽이는 일로 여자의 후손이 올 때면 그거 자기가 그를 죽이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망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이 대신할 것을 아담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이 사실을 예언한 것이고, 그날 후로 속죄를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며, 모든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구주를 표상하는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성경 기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룰 것인데, 그것을 미리 여러 상태로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군요.
그렇죠.
모든 기록이 그렇습니까?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이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업은 단일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것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과 손상된 지구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과 루시퍼와 그와 동조한 존재 회수를 하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이 복합 사업이 구원 사업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런 구원 사업의 복합적인 일들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예언적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생 1장 1절에는 이런 복합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독경, 성경을 읽는 지침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지침을 찾으면,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 어떤 지침이죠?
예, 이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유심히 생각하면은 그 구절에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일을 하실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참으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예.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을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예. 구원하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시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예,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마 1장 20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구원에 능하신 것은 창조하신 능력으로 알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조론적 시각과 구원론적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 눈에 그들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고 결코 아픈 것도 없고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다면은 아마 이 교회당이 엄청 커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교파를 다 합쳐도 겨우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볼 일이 없다는 사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현재의 이 모습뿐이면은 구원은 하나의 도덕적 수양보다 나을 것이 없잖아요. 예. 바울은 그 사실을 잘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생명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때, 예, 구원 사업은 종결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신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사실에도 입각하여 연구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계시한 것이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읽고 연구해야 하는지 지침을 아주 잘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창조론적으로 또 구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지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창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은 이것들을 예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도 다 구원 사업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셔서 그들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예, 글쎄요. 뭐, 그 억지로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땅을 가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근본을 늘 생각하게 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천연계를 언제나 의지해야 호흡이 멈추는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생활을 통하여 늘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근본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구주가 영원한 승리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생각하는 삶을 그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생각하고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게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아바드가 이 제사장들의 봉사에 적용되는 말로 번역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요, 이 라트리우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라트리우오라고 하는 명사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 예, 라트레이아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말 아바드를 신약 헬라어 말로 번역한 것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일생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이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고 유혹자에게 속아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약속을 믿고 근본된 땅을 갈면서 그 생활 안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생활이 연속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창조주와 날마다 생활과 육체의 생명이라도, 날마다의 생활과 육체의 생명이라도 그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하라는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울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죠.
참 좋은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는 말씀이 원초적 성서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좀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한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소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인 사망의 존재 곧 사형수가 된 사람과 함께 계시면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의 영원한 생명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육체의 생명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라고 주장하던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육체의 죽음은 그 자체가 죄의 삭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 없이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는 그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옳지 않는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속죄의 길을 마련하시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속죄의 도리를 구조물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예언입니다. 그 중심에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죠. 아마 이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예수님 이야기를 방송 강론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언약궤에는 시연좌 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덮는 그룹 천사 둘이 있죠. 그 시연좌 위에는 세키나라고 하는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동편의 두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은 바로 이 언약궤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두사,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탄인데요. 이 세키나라는 말은 이 샤탄에서 온 말입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은 세키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룰 사망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망이 된 사람들을 속죄하고 부활하여 생명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소예요. 그 원초적인 상태를 이렇게 에덴 동편에 설치해서 아담 부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하나님이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암시적인 풀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에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영광은 세키나의 영광, 두루 도는 화염검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속죄를 감당하시는 직무에 대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케노인데요. 이것은 화염검을 두사라고 한 히브리어 샤칸과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구주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원초적 성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진 후에 그들은 아마도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는 곳에 와서 가죽옷을 입힐 때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행하실 구속 사업을 멀리 바라보며 믿었을 것인데,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이 하와는 구주가 자기 생전에 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고 해서 막 움직이는 불칼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그것도 일리가 있죠.
원초적인 성소라는 말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4장에 기록된 하와에 대한 어떤 말씀이 하와 생전에 구주가 오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예, 창세기 4장을 읽으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인데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했거든요. 예,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가 그 아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하와가 아들인 것을 보고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등남하였다고 소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고 외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어요. 예,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예, 그 말은 가인이 아담의 씨로 온 것이지 여자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하와가 구주를 몹시 기다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아마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외칠 때 사단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가인이 자기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인가 하고. 예? 그래서 어쩌면 가인에게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후에 이 가인의 삶을 보면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예.
가인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목사님, 그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가르쳤겠죠?
아,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 목사님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인데요. 아담은 직접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물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한번 죽겠지만, 그러나 속죄의 길을 따라 생활하면은 여자의 후손인 구주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인데, 이, 그 길이 말이죠. 그 속죄제를 드린 그 유일한 길인데, 아마 이 아담 부부가 자녀들에게 정성을 들여서 가르쳤을 것이고요. 성장하는 동안 함께 제사에 참여했을 것이죠. 이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장성한 후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뭐 가인이 곡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장성한 후에라는 뜻으로 풀이해서 읽고 또 우리 번역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러나 이 직역을 하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날들의 끝에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날의 끝이라고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당시에 날을 세면서 날들의 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주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 예배를 드린 날이 주말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 일곱째 날입니다. 즉, 그들은 당시에 제7일 안식일에 날들의 끝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두 아들이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르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한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만 하지 않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고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제사는 사람을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죠.
네. 그러나 결국 가인이 제사를 옳은 방법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상태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룰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그때 산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는 죽어서 없어진 자로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예. 산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받을 수 없지요. 이산 자의 땅에 죽은 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으면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부친을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잘 드러낸 사실이거든요. 이 아담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회에 반드시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유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죽은 자가 죽은 상태에서 드린 감사제입니다. 예,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가 드린 제사도 받을 수 없죠. 예. 그러나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대로 양으로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저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그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올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바르게, 그 자리가 어딘지 바르게 알아서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 물론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그건 제사 자체가 아니고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으시는 바가 되죠. 우리 꼭 그런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도록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